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 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어젯밤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채택했습니다. 221개석을 보유한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한 가운데 아담 킨징거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민주당의 제이미 라스킨 하원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대통령의 의무를 절대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정 헌법 25조는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통령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 헌법 25조 발동과 관련해 그런 행동이 국익의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서한에서 수정 헌법 25조는 처벌이나 강탈의 수단이 아니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발동되면 끔찍한 선례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의회는 분열을 심화하고 분노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며 지금은 치유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거부할 뜻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10일 민주당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 국경 지역인 엘러모를 방문해 자유로운 연설은 이전과 달리 공격을 받고 있다며 수정헌법 25조는 내게 전혀 위협을 주지 않지만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방문은 지난 6일 의사당 난동 사태 이후 첫 외부 일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로 출발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아주 끔찍한 일이라며 탄핵은 정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 사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사당 난동 사건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람들은 내가 말한 것이 완전히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의사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서열 3위이자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은 어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니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중들을 불러냈고 이들을 조직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직책과 헌법 선서에 대한 이보다 큰 배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이어 같은 당의 존 캐코, 아담 킨징거 하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이 탄핵 추진에 반대하고 있지만 탄핵 표결에서 최소 10명, 많게는 20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지난 6일 의사당 난동 사태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과 존 하이튼 합참차장 등 미군 지휘부 8명은 어제 전군에 내린 지침에서 우리는 의사당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목격했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폭력 선동의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헌법적 절차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군의 전통과 같이 서약에 어긋나며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조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할 것이고 우리의 46대 군 통수권자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군의 지도부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언론들은 이번 성명이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서 미군 출신 여성이 사망하는 등 시위대에 적지 않은 퇴역 군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를 마치면서 핵 억제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문제를 서둘러 다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 일부에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를 마무리하는 결론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당 부부장은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 직위 강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상에는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노동당 8차 대회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3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의 최정예와 강군화를 강조했을 뿐 미북관계나 남북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미, 대남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강력한 규율을 앞세워 반사회주의와 부정부패 등에 대한 기강 다잡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국가적인 통일적 지휘와 관리하의 체계로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개회한 8차 당 대회는 12일까지 모두 8일간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12일간 진행됐던 1970년 5차 당 대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대회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회 규모가 예상보다 컸지만 내용면에선 체제 수호를 위한 과거로의 회기로 요약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비서제를 철폐하고 스스로 위원장 직함을 택했다가 이번에 총비서로 다시 돌아갔고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 때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끝내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던 노선 또한 국방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과거 노선으로 회귀했다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경제도 시장화의 진전 추세, 그동안 장마당 경제를 앞으로는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비사유지를 뿌리째폭했다, 당규율 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당규약에까지 받고 선진국도 개발이 어려운 첨단 무기체계를 언급을 해서 모든 자원을 국방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시 2016년 이전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 박사는 김 위원장이 따로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선 이미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이른바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조건부 대응을 하겠다는 자신의 기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신중한 태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골격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거든요. 미국 국내 사정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대비 정책은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때 아마 그때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협상 여지를 남겨두되 그러나 불필요한 자극이나 구체적인 제안도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자신의 명의로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남한 당국의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남의 집 경축 행사를 정밀 추적하려고 군사기관을 내세우느냐며 언젠가 이런 것들도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이번 담화가 문제 제기한 한국 군당국의 열병식 정밀 추적은 구실일 뿐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 방역협력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제안들에 대해 비본질적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문 대통령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설명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는 뭐 인도적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 정상회담하자. 그 외에는 북한이 기대했던 어떤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중재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걸려 있는 남북 경협의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북한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담화가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로 발표됐다고 전해 김여정이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 데 이어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본인 명의로 올해 첫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 대회에서 당내 대남 비서와 국제 담당 비서가 없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김여정이 통일전선 부장으로 복귀한 김영철과 리선권 외무상의 사실상 직속 상관으로 대미와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진무 교수입니다.
김여정이 특별한 직책이 없이 그냥 중앙당 제1부부장, 중앙당 부부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이거는 TF를 관장하는 직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봤을 때 대미 협상과 대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TF, 그러니까 상무조를 만들었고 그 상무조의 팀장이 김여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새로 뽑힌 당 지도부 간부들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조직 담당 비서로 선출돼 초고속 승진한 조용원 당 비서가 11일 부문별 협의회에 이어 이번 참배 보도에서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습니다. 사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서 있어 권력 서열 3위로 약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의 초고속 승진은 안팎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정책결정그룹 내 세대교체의 공식화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생각과는 약간 다를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원로들은 가급적 공식화하기 위해서조차도 이제 배제를 하고 대단히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그룹들로 정책결정그룹을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집성 내지는 뭐 통제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식, 방향의 인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혀 예산과 입법, 인사 등 당 대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과 독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지속을 규탄하고 비핵화 조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1일 VOA에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 신뢰 구축과 항구적 평화, 안보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과정에 다시 관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여전히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BID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 유럽연합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 북한의 이익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있음을 북한 정권에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관련국들과 협의해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하는 향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과 독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지속을 강력히 비판하고 비핵화 조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2일 VOA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 동맹국과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영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신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VOA에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전적으로 따르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BID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날 VOA에 IAEA는 위성사진을 포함한 여러 공개정보를 활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연례보고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for serious.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고 핵무기 개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빨리 움직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요구와 양보 내용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긴급한 우선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EI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위기 상황을 만들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북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6차례 진행한 대담을 정리한 겁니다. 한미경제연구소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12일 VOA에 대담 참석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찍 움직이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Several of the participants thought that'd be a good idea.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이 첫 행동에 나서는 것을 기다리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책임자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가 자신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약속을 어느 정도 믿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공개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요구와 양보 내용을 그 제안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북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문제는 경제가 망가진 것이라면서 제재가 풀려도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지원이 북한을 도울 수 있을지, 북한이 어떤 도움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또 어떤 나라나 단체가 지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할지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앞으로 외교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는 복잡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어 이를 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외교계 재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단계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유지돼야 하지만 핵무기의 상세 목록이나 사찰과 관련해 지나치게 목표를 높고 빠르게 잡으면 대화가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와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보고서를 미국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내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5개년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와 신종 코로나 봉쇄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력갱생이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만 자력갱생으로는 경제난을 돌파할 수 없다며 과감한 개혁정책과 외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앞으로 5년간 경제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자력갱생이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의 지난 9일 보도입니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2일 VOA에 제재에 직면하고 코로나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내부적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고립된 상황에서 개혁을 동반한 핵협상 양보를 원치 않는다면 자력갱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산업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지만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bsolutely nothing about how you can accomplish those things when you can't import technology that you need. Or you don't have the finance in order to make the investment.
뱁슨 고문은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기술력을 도입할 것인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노동만 투입해서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행 경제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제 청사진 제시가 매우 미시경제적이며 경제 목표 달성과 재정 투입에 대한 거시경제적 이해와 방향 제시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several other problems with their self-reliance, you know, things that they really can't make themselves. Of course, the main thing that they don't have, by far the main thing they don't have, is petroleum. They have zero.
브라운 교수는 12일 VOA에 북한 자력갱생의 문제는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혀 나지 않고 플라스틱과 비료 등 석유로 만드는 모든 제품도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는 과거 70년간 계속되어 온 북한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과 시장이 스스로 경제 목표를 세우도록 허락하지 않고 평양의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개혁 조치를 이어갈지도 관심사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해 경제체제 운영 방법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사업총화 보고에는 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국가 통제가 강조됐습니다. 9일 조선중앙방송 보도입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가적인 일원화 통제체계를 강화하며 국가 경제의 명맥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올바로 전개하고 공장, 기업서들의 경영활동 조건을 개선할 때 대하여 언급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북한 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연구원은 12일 VOA에 시장 통제라기보다는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 규율 강화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며 개혁은 계속 밀고 나가되 강화된 국가 통제 속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2019년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이번 보고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내각 중심제, 내각 책임제 등 전통적으로 개혁을 주도했던 내각에 계속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경제관리 개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 조건 개선 등이 언급돼 김정은식 개혁정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정책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2016년 당대회 때보다 개혁의 색채가 옅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민영 연구원은 다만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더라도 더 과감한 개혁정책과 외부 환경의 개선 없이는 자력갱생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김 위원장이 개혁의 주체로 내각을 앞세워왔고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He's been emphasizing cabinet role as the lead early on and taking it away from the party itself and putting the technocrats in charge of trying to make the economy work.
집권 초기부터 당의 권한을 내각으로 돌리고 정치인들이 아닌 기술 관료들이 경제를 주관하도록 하는 노력을 김 위원장이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뱁슨 고문은 이번에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 강조된 것도 그러한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뱁슨 고문은 이번 보고에 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기업과 국영기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시장이 이미 북한에서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낙후된 금융체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s needed is more financial reform and banking reform, pricing reform, exchange rate reform, all of that. Budget reform.
브라운 교수도 현재 북한에 필요한 것은 은행, 외환, 예산 등을 망라하는 금융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계획경제가 아니고 시장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경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8차 당대회 논의 내용이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념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세부 내용에 시장 개혁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8차 대회를 계속 이어가며 결정서 초안을 만들기 위해 경제, 농업, 군사 등 부문별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해양 분야에서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많은 재정과 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업과 기관에 상당한 사이버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사이버 능력을 미 해양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발표한 국가 해양 사이버 안보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해양 산업에 대한 위험 감소를 목표로 강화된 사이버 안보 협력과 정책, 실행을 통해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분야에서의 새로운 정보 기술과 운용 기술 체계 사용 증가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위협에 대응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해양 분야에서의 사이버 위협으로 평가하면서 많은 재정과 물적 지원을 지닌 업체와 기관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에 나서는 북한의 목적은 주로 무너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계좌에서 8,1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자금을 성공적으로 탈취한 것을 포함해 사이버 공격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고 시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복수의 라디오 주파수 조작을 통해 해양 활동을 노린 사이버 공격 의지와 능력을 보여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당국은 북한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도용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처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이버 해킹 조직은 정치적 목적과 첩보 목적을 위해서도 활동한다며 이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주요 국가기관이나 경제에 대한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악관의 이번 계획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proven time and time again since as far back as 2009 that they're capable of infiltrating into organizations that a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북한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해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왔다는 겁니다. 하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첩보와 금전 탈취 등 목적이 다양하다며 보고서에서 지적한 정치적 목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so political gain and ideological motivated attacks, and I think the most notable one is the Sony Pictures attack, which was completely politically motivated.
소니 영화사가 제작한 영화 내용이 북한 정권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한 것으로 이는 완전히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본토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사이버 분야 위협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당국이 지적했습니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들이 불법 환적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도 오택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매달 공개하는 월간 활동보고서 12월호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3월까지 자위대의 초계기에 의해 24건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적발됐다는 겁니다. 불법 환적은 모두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목격 당시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유조선과 다른 국기를 달고 있는 선박이 나란히 서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사진을 통해 공개된 북한 유조선은 안산 1호와 무봉 1호, 남산 1호 등으로 이들은 불법 환적에 가담한 선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당국의 포괄적 분석 결과 이 선박들은 불법 환적에 가담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이 이를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관련 국가들과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 역시 이번 보고서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7월 43개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관련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불법 환적을 통한 정제 수입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북한이 불법으로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넘은 60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당국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북한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공중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호주는 지난해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에 제7차 공중 감시 작전을 펼쳤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뉴질랜드는 10월부터 11월까지 공중 감시 작전 활동을 펼쳤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 보장, 모든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력 유지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진행 중인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환영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안보리결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해군참모총장이 미 해군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적성국들을 격퇴하기 위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공조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11일 항해계획 2021 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10년 동안 미 해군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영유했던 집단 안보와 삶의 양식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책임 있는 우방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한때의 낙관주의가 완강한 경쟁자라는 인식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춘 중국 해군이 잠수함, 상륙함, 차세대 전투기 등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사일 전략과 연계해 영내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심 수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자국의 시설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관된 시도들 때문에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이 가장 긴급한 전략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이번 계획이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의 종합 해양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준비태세, 질과 양적 역량, 인재 등 네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억지력이 실패한다면 도발에 맞서고 결정적으로 승리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해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가 자체의 다영역 작전 교리를 도입해 모든 전장 영역에서 적대 세력을 압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적대 세력들은 동급 수준의 싸움을 벌여 모든 전장 영역에서 경쟁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보건력이 뛰어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사이버, 정보, 감시, 정찰, 타격, C5IRST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 해군은 감지체계, 지휘통제체계 간 교점, 무기체계들로 구성된 보건력이 타고난 연결망을 바탕으로 경쟁자보다 훨씬 빨리 타격순환체계, 킬체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역량들과 모두 연결된 해군 작전 설계 구조와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역력 지휘 통제를 통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미국의 경쟁자들이 모두 대량의 미사일을 배치해 수량으로 방어망을 뚫으려는 교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고정식, 이동식 감지체계와 잠수함, 무인체계를 적성국의 미사일 방어 지역 내에 배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또 함대를 이 같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와 전자전 무기의 실전 배치를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수중 접근 거부 능력은 미국의 핵심 이점이라며 경쟁자들에게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해군 차기 핵잠수함 컬럼비아급의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예상 조달 시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미국에 대한 모든 전략적 핵 공격으로부터 보장된 대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래 해상 전력 설계는 대량의 소형 전투 수상함의 실전 배치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해상, 수중에서의 무인기 무기체계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경쟁자들에게 앞서기 위해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살상력을 보장할 수 없는 오랜 유산들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며 실험적이었던 연합 전투함, 병력을 수송하고 소형 함정을 수리하는 선거식 상륙함뿐 아니라 해군 입장에서 핵심 임무가 아닌 이지스 어쇼어 운용을 거론했습니다. 연안에 위치한 탄도미사일 방어 기지들을 향후 지상 병력에게 인도함으로써 미 해군 장병들이 보다 핵심 임무에 집중하는 동시에 살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길데이 총장은 미국은 절대 혼자 싸우지 않는다며 동맹, 우방과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고 바다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조건들을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은 향후 경쟁 수역을 통제하고 힘을 투사하기 위해 핵심 동맹, 우방들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들과의 작전 조정 역량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극에서부터 서태평양을 걸쳐 전 세계 가치를 공유한 타국 해군들과 지속해서 연합훈련을 진행해 집단준비 태세와 의지를 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영국 외교장관에게 보냈던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은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잘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1일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소환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엘튼 의원과 한국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공동소환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했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소환 답변에서 영국 정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전단 금지법과 이에 대한 엘튼 의원과 다른 사람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인권, 안보를 위해 일하는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증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증대가 영국 정부가 기울이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기본이란 겁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특히 북한인들과 바깥 세상의 접촉을 더 늘리도록 하는 건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하는 많은 활동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활동의 예로 평양의 영국 대사관과 영국 BBC의 한국어 방송, 인도주의 단체들, 인권 증진을 위한 다른 활동들을 언급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한국이 이런 노력의 중요한 동반국이며 공유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돕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 영내 다른 동반국들, 민간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엘튼 의원은 12일 아담스 국무상의 답변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2014년부터 20년까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1월과 2월에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사안에 관한 다른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튼 의원 등은 앞서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장려 활동을 범죄화하는 건 남북관계에 있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며 대북전단 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으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할 한반도 내 승강장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영국 정부가 이 법과 관련한 우려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엘튼 의원은 아울러 지난달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침묵을 그치고 더 거침없이 발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He was one of the signatories to the letter urging the Republic of Korea to be more outspoken.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남북 접경을 통해 외화와 전단, 북한에서 메모리 막대기로 불리는 USB 등의 뉴스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외부 정보를 담아 보내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 합의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정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의원 전원에게 대북전단금지법 문답 영문집을 보낸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입니다.
저의 지금 털은 장면을 보고 있을 북한 통전부 일꾼들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아마 분단 역사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손잡고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 코, 이 오감을 2중, 3중으로 막아버리는 이 입법 과정을 보면서 아마 그들도 현실이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일부 의회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유럽연합, 독일, 체코, 캐나다 외무부도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BBC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외 문제를 다루는데 트위터를 적극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게시해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지난 6일부터 계정이 일시 정지됐다는 안내문구와 함께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 의회 점거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에서 트위터 측이 내린 조치로 일시 정지라는 문구와 달리 이 계정은 8일 영구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린 트위터 게시글 약 5만 7천 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일종의 구독자인 팔로워 약 8,800만 명도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는 소식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이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적극 전달한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위터가 출시된 2006년 재임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 계정이 없었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트위터를 이용했지만 일반적인 백악관 소식을 전하는 목적으로 한 달에 10건 내외의 글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개인 계정을 활용하면서 정치적 결정을 발표하거나 각종 언론 기사들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트위터 게시물을 인용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전 대통령들이 대변인이나 관련 정부 부처를 통해 발표해온 사안들도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게시물을 주시하면서 속보 형태로 전하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부터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2018년 초까지는 주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암시하는 글이 트위터에 올랐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치광이나 꼬마 로켓맨으로 묘사되고 북한의 핵 위협을 겨냥해 내가 가진 핵 단추가 더 크다거나 미국의 핵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등의 메시지가 나온 것도 있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유소에 긴 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또 중국이 북한의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자 중국 정부가 긴급히 해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가 시작된 이후부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시키고 북한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북한 관련 트윗 횟수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크게 줄어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불식시키려는 듯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서한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곤 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을 앞둔 지난 2019년 6월에는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실제로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깜짝 제의를 하고 이후 실제로 만남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국이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정상 간 만남을 트위터를 통해 알린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 문제에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언급도 또다시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총 46번 언급했지만 이 중 8월 이후 언급된 횟수는 단 3번에 불과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재선전에 뛰어든 2020년은 트위터 내용 상당 부분이 국내 정치 문제에 연결되면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트위터 계정을 자주 활용하는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정책을 전달하고 새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지명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위터를 통해 얼마나 북한 문제를 언급할지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에서 트위터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약 일주일 남겨놓고 미국 의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에 하원 탄핵을 두 번 받은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이 이르면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원 민주당이 12일 공개한 4쪽짜리 탄핵안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선동입니다.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지지자들에게 선거 결과 인증을 방해하도록 독려하는 등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개표와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있었던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가 일어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미국에 대한 내란 혹은 폭동에 관여한 자는 추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른 탄핵소추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정부기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민주주의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협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방해했으며 평등한 정부기관을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이 완전히 적절했다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지난 여름 일어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진짜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탄핵안 토의 표결에 앞서 10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역량이 없다고 선언하고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lerk will report the title of the resolution.
House Resolution 21, Resolution calling on Vice President Michael R. Pence to convene and mobilize.
펜스 부통령은 이미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에 하원은 탄핵안을 표결에 붙여 상원 심판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은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현재 하원은 445석 중 민주당이 222석으로 무난히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관건은 100명 중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원 표결인데 민주당은 정확히 양분된 상원에서 공화당 50석 중 최소 17석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상원 정기회의 시작 예정일인 오는 19일 의원들을 소집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상원으로 송부돼 심리가 시작되는 시점은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임기 종료 후 탄핵이 가능한지는 과거 전례가 없어 법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번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 대통령이 됩니다. 특히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됩니다. 2019년 12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며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한 이 탄핵안은 지난해 2월 상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국가 지도자가 심판에 올려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곳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런 기본 원칙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입법부인 의회는 행정부의 대통령과 사법부의 대법관 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은 탄핵 절차가 개시되려면 대통령이 반역, 뇌물수수나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에 입국해 유타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 제이크 김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번 의사당 난입 사태마저도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조차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번 사태가 매우 어떤 비민주주의적인,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민주주의적인 것이죠. 하지만
한편 마가렛 키벤 하원 사제는 12일 하원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앞선 기도에서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The events of last week, the destruction, the damage, and the deaths of our fellow Americans are deeply disturbing.
키벤 사제는 미국인들의 죽음과 파괴, 손상으로 이어진 지난주 사건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불만의 씨앗이 국가 전역에 뿌려졌고 우리는 회오리 바람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정권이 최근 언론인 루홀라 잠을 납치해 처형한 사건은 이 정권이 얼마나 사악하고 노골적이며 얼마나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12월 12일 아마드 뉴스를 만들어 반체제 활동을 해온 루홀라 잠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란 법원이 그에 대해 이른바 지구상의 부패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사형 판결을 내린 지 수일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의 눈에 루홀라 잠의 진정한 범죄는 이란의 정치와 그들의 위선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망명해 반체제 활동을 해온 루홀라 잠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 납치돼서 2019년에 이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2020년 2월 루홀라 잠은 2017년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대를 선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압박에 못 이겨 자백을 했으며 이는 TV로 중계됐습니다. 그리고 6월에 기소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루홀라 잠의 처형이 부당하고 야만적이라며 이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루홀라 잠을 처형한 것은 지난 41년간 860여 명을 체포 또는 살해한 이란 테러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야만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은 언론인을 처형이나 체포,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도 루홀라 잠의 처형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처형 소식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홀라 잠의 경우는 고문과 국영 미디어를 활용해 사람들을 기소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언론인 단체인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셰리프 만수르는 루홀라 잠의 처형이 기괴하고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처형이 야만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함께 1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럽-이란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엘리엇 아브람스 이란 베네수엘라 특사는 루홀라 잠의 처형이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이란의 유명 레슬링 선수인 나비드 아프카리 처형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가 권력과 사회 통제를 위해 국제사회의 법과 규범을 무시하고 극단적이고 끔찍한 정권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람스 특사는 바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